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우리끼리 그냥 놓아두시면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넘어질 텐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잘 지나게 하시고 우리의 피곤을 뒤로 다 물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상고하며 반가운 얼굴들 대하며 또 이렇게 이 저녁을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꽉 찬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심어주시고 세상 나가서 세상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강한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는 지금 마음에 번민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 우리 가운데는 피곤이 너무 겹쳐서 힘이 계실 수도 있고 혹 우리 가운데는 육신이 연약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들로 우리 가슴속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요, 자꾸 저기 그 지진이 일본에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 기사를 옆에 가서 읽어보면 어쩌면 일본을 통째로 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누가 댓글에 일본이 확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고 지금 자꾸 일본 근처에 지진이 나니까 잘못하면 일본이 통째로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 아, 지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도 모르고 성도님들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왜 그렇게 천년 재해는 더 많아지고 백두산을 한다 그러고 태양도 뭐 자기장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그러고 지구는 자멸할지도 모른다 그러고 지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의 수명이 20년 내지 30년도 더 남지 않았다고.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과학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우리 주님 올 때가 돼가면 또 교회 교인들을 막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이 종교기관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통계를 냅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통계 나오는 게 나왔는데 2000년도하고 2010년도 이제 그 통계가 요 최근에 나온 거죠. 몰몬교하고 이슬람권은, 무슬림 인구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몰몬교는 2000년도보다 2010년도가 45.5% 한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모슬렘은, 이슬람 사람들은 2000년보다도 2010년이 2.5배가 늘었습니다.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기독교는 이렇게 지금 현 완만하게지만 지금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교단은 15%, 어떤 교단은 10% 이러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그 주는 거에 대해서 뭐 안 줄어야 되죠. 안 줄어야 되는데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얻다게 해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교회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막 전파돼서 사람들이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는 막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만 교회가 서져 있는 그 교회 속에서는 밖으로 이탈하는 것이 심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요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교회에 있을 그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죠.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도. 배도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요, 밀물입니까? 썰물입니까? 예,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을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미국은요, 지금 그게 이제 조금 나타났고, 한국은요, 조금 나타났고, 유럽은요, 벌써 나타났습니다. 싹 빠져나갔습니다, 유럽은. 유럽은 지금 교회 가보면 그 큰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그 교회 예배당에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어떤 데는 10분, 어떨 때는 20분, 많으면 30분, 젊은 사람은 없고, 애기 우는 소리는 없고, 싹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보니까 그걸 사가지고 술집을 만들었고, 어떤 데는 보면 디스코텍을 만들어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성도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미국의 교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요, 지금 막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있죠. 왜 잘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흔들려가지고 세상 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저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 우리가 딱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중에 제가 간혹 인용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그 다음 뭐죠? 나는 내 믿음 지키. 어떨 때는 이게 눈물겹게 부를, 이 찬송을 불러야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왜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빠져나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을 때 그 찬송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다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서면 좋은데,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자꾸 되어 갑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올라가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6번, 오늘 47번부터인데요. 46번 한번 보실래요? 이거 처음부터 없는 분은 우리 뒤에 얘기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이게 다 이렇게 갖춰질 수가 있습니다. 46번. 46번을 보셔야 오늘부터 47번이 이렇게 문제 만든 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46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합니다. 그럼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46문. 지난 거 마지막 번입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 가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47번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하고 땅 끝까지 항상 같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하늘에 올라가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47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자기는 우리하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있고 있겠다고 그랬는데 하늘나라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47번이에요. 그런데 이런 47번의 답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가슴 속에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경에 대한 폭이 넓어집니다. 이제 47번 보십니다. 47번. 아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46번. 47번. 제가 질문을 하고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근데 대답할 때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낯선 단어들이 좀 나오니까요.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늘나라 가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있겠다 그러고 하늘나라 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하고 같이 있겠다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47번이에요.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문제 잘 만들었죠. 그 답을 한번 보십시오.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전번에 했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요? 참 사람입니다. 이거 두 개는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1세기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부터 이 땅에 나타난 이단은 이 두 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타난 이단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47답.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그럼 하늘나라 가시는데 그거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에 있어서, 인성은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 위에 뭐라고요?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이 지구 종말 끝날 때까지.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 안에서 그분은 우리로부터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잘 이야기, 예수님의 몸은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신성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런데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럴 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인성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은 우리하고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가운데 있는 신성은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요게 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 답을요,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천천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7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의 몸은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도 한번 주실래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런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몸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인성을 취하신 그 몸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48번이에요. 그러면 신성이 가 있는 곳마다 인성이 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예수님 하늘나라 가버리셨으니까. 그러면 두 개가 별개로 따로 떨어져서 있는 그 이상한 모습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48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고요. 성도님들 또 천천히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하지만 잘 소화시켜놓으면 여기 재밌습니다. 제 48문.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의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본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수님이 유다 지방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쪽 지방에 계시면 이쪽 지방에 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성이 그런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그런 인성의 제약점들을 다 이렇게 뛰어넘습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조화롭게 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답을 한번 봅니다. 이 두 가지 본성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뭐라고요?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인성의 영역을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습니다. 인성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신성은 이 인성 속에 있고 인격적으로 그의 인성과 연합한 상태로 있습니다. 혹시 까다로워도요,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지금 요 다음에 요한복음 돼 있을 텐데. 없으면 빨리 한번 찾아줄래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육신 속에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가만 봤더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영광이 육신을 입고 계신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제한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 그 신성과 하늘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 속에 다 차있고 그거는 어디나 이렇게 그 영역에 구애됨 없이 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 한번 보실래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몸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무엇이요? 충만이 어디에? 육체로. 육체 속에 다 신성이 다 거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떠나가도 신성은 그 영역을 다 넘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된다는 그 자체가 참 힘든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하늘나라 가야 이게 아마 다 우리가 이해가 다 되어질 거예요. 하나 분명한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참 뭐라고요? 사람이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어떤 제한된 영역 속에서 움직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 영역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게 제 48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49번 다시 이제 하늘나라 가신 것을 다시 다룹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이겁니다. 저쪽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관해서 얘기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한번 요약해보면 그거 어떻게 요약합니까? 그럴 때 성경을 어떻게 다 요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조목조목 해서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속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게 쭉 나오는데 그게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전능하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지를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게 쫙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9번 하늘나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간 게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49번입니다. 제가 천천히 질문하고요. 답은 꽤 깁니다. 우리 또 천천히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49문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아멘.
이거 제가 번역된 거를 여러 개를 봤는데요. 이게 번역한 분들도 참 힘들었나 봐. 그래서 저도 이걸 다시 만든다고 이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 날아가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늘 날아갈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늘 날아갈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목표로 해서 살지 않고 우리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의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대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십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주실래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 가셔서 무엇하고 계실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답의 두 번째, 둘째, 우리의 육체는 그의 안에서 하늘에 있는데 이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들인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자신에게로 데려가실 것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가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에서 2절 한번 주실래요? 거기 보면은 그분이 거기 가셔서 대언자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그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2장 2절 요한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대언자로서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유익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그 세 번째 유익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목표로 해서 살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계신 그 위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목표 삼고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9문 답의 셋째, 더 확실한 보증으로 그는 성령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무엇을요? 위의 것을 무엇으로?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거 잘 줄쳐놓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 종일 세상 나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서 안 믿는 사람처럼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나 돈 번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벌므로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벌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것을 벌어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목표가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니까?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목표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가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천하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골로새서 3장 1에서 3절 요거는 그 성경구절 잘 옆에 메모하셨다가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뜻입니까? 구원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그 위의 것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간추었음이니라. 아멘. 1, 2, 3절 복잡한 거 다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의 것을 목표 삼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럼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아래 것, 땅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럼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나가서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지만 우리의 목표를 하늘에 두고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지 이 땅의 것들을 몽땅 다 하지 말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골프 치실 분들 골프도 치러 나가시라고. 커피 마시고 싶은 분은 뭐 커피도 마시시고 드라마 좋은 거 있으면 조금씩 보시라고. 그러나 그게 주 목적이 돼가지고 올인해서 드라마를 보신다든지 올인해서 돈만 버는 데 갖다 꼬라박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위의 것을 목표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재밌는 분을 한 분, 재밌다는 제가 재밌다고 표현했지만 상당히 영적인 분이에요. 한 분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줍니다. 이분 흑인인데요. 땅콩 박사입니다. 어쩌면 성도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짧은 동영상 한번 봅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요. 성경은 아래 것 말고 위에 것을 찾으라 그러는데 우리 흑인 아저씨 한번 봅니다. 됐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이 사람 자기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그러나 이 사람이 딱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를 언젠가는 가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농과대학에 교수로 남아있으라 그러는 것을 자기는 자기의 흑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까 하나님의 연구소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바꿔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분이 한 거예요. 한 흑인이지만 한 노예 소년이었지만은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의 이 땅콩으로 만드는 거는 거의 다 이 부분이 다 발명을 한 그런 축에 들어갑니다. 이분의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 것이었다고.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성경책 말고 책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책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서재에는 뭐만 뭐밖에 없었다고요? 성경책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마 책 살 돈이 없었겠지 뭐. 성경 책도 많이 읽으십시오. 이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19세기 정도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그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지만 내가 있는 그 위의 것을 가치관으로 삶아서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 살도 오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하지만 보는 눈이 다르고 똑같은 것을 하지만 가치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 49문 우리도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 제 49문 제가 질문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답을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대변해 계시고 우리도 거기에 갈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살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시면서 읽어주십시오. 제가 질문합니다. 제 49문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무엇으로요?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시민권 몇 개 있어요? 혹시 이중 국적 있어요? 한국 시민권도 있고 미국 시민권 제가 안 읽어봤을 때니까 예,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새는 65세인가 되면은 그걸 허락을 해줘서 이제 이중 국적을 취득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허락이 돼서. 근데 아마 지금은 아마 대부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개씩 갖고 계실 텐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시민권이 하나 더 있죠. 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자기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계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살면야 뭐 성경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면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뵐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49문입니다. 이제 50문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은 하늘의 오르사, 하늘의 오르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문 왜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곳은 하나님 우편이라는 그곳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또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성도님들 보면 우측이 이쪽이죠. 예수님이 우측에 앉아 계신가 그럴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이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분들은 삼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을 장소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장소적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 벌써 두 분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우편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는 표현이 우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요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은 설명을 또 다르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만약 이걸 장소로 하면은 이렇게 두 분이 되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또 장소적으로 예수님 여기 계시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성경은 전체 사상을 깨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편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한번 보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요.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0문. 왜 그 다음 귀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의미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답이에요. 그런 답. 이걸 장소로 얘기하면 두 분이 되잖아요. 장소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이 우리 정통신학과 그 다음에 이제껏 내려오던 보수신학은 이걸 그렇게 장소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의 오른쪽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으실까요? 교회의 머리는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당회도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분명한 답을 가지십시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은 뭡니까? 교회, 온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 그거를 표현할 때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 우리 같이 띠 있죠? 띠. 띠. 예수님 띠가 무슨 띠지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무슨 띠겠어요? 그러면 계산할 수 있잖아요. AD 1년. 지금 계산하기 어렵죠. BC 4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계산해봤죠. 무슨 책을 읽는데 자꾸 예수님 띠를 얘기를 해놨더라고. 예수님은 이 띠 아니면 저 띠라고 자꾸 가르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죠. 맞더라고. AD 1년에 태어났었으면 무슨 띠? BC 4년에 태어났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학계에서 신학계에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그럴 때 처음에는 AD 1년을 예수님 태어나신 거를 AD와 BC 가르는 거로 해서 AD 1년이라고 처음에 계산했는데 다른 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BC 4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BC 4년에 태어나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AD 1년이면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 계산 빠른 사람은 계산해보라고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세요? AD 1년이면 무슨 띠 같아? 12 중에 하나인데. AD 1년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닭띠. AD 1년이면 닭띠. 그러면 거꾸로 계산해보십시오. 빵년은 없습니다. AD 1년 고전에는 BC 1년입니다. 그럼 BC 4년이면 뭐 같아요? 요거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4년 뒤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뭐 같아요? 닭 다음이 뭐죠? 잣내비. 잣내비 다음 양. 양 다음 말. 말 다음 뱀. 뱀. 예, BC 4년이면 예수님은 뱀띠입니다. AD 1년이면 예수님은 닭띠입니다. 뭐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천주교인들이 한국에 처음 이제 막 믿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관한 책들을 읽는데, 그때 천주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게 있더라고. 예수님이 닭띠 아니면 예수님이 뱀띠라고. 그래서, 아니, 이분들 무슨 얘기해? 그러고 제가 앉아서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1957년생이 닭띠입니다. 거기에서 일자를 빼면은 1년, 일자를 빼고 그거를 12로 나눠보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막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예수님은 무슨 띠 아니면 무슨 띠요? 닭띠 아니면 무슨 띠요? 뱀띠. 뭐 정확하게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셨는지 BC 4년에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이 처음에 1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이걸 AD로 만들어가지고 막 계산을 막 이렇게 넣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이게 BC 4년이네. 그렇게 됐습니다. 여튼요. 제 오신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하고 성부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 제 51번. 51번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52번이 하나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기분이 좋잖아요. 51번. 그러면 하나님 우편이라는 그런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우리 주님 영광의 그 모습을 갖고 계신 그게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게 51번입니다. 제 51번.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을 우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그런 굉장한 파워를 갖고 계시고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은사를. 너무너무 귀중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영광,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갖고 있는 이런 영광을 갖고 계신 게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됩니까? 그렇게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이제 제가 질문하고 성도 여러분들 답을 정리하면서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1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그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셔서 그의 지체인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지체인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분량대로 주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서 뱀을 잡아도 괜찮고 무슨 독을 먹어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거 시험하다가 죽는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김용환 장로님이 어제 저 만나더니 목사님 저 어디에서 어떤 목사님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이러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장로님 맞죠?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맞아요? 야훼에도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한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룰을 깨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지 우리가 이렇네 그러고 이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그러니까 독사를 손으로 꼭 잡는다든지 살모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독을 벌컥벌컥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죽여버린다 그랬습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로 이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반 룰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성령의 은사입니다. 요 에베소 4장 7절 한번 주실래요? 에베소 4장 7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가슴에 꼭 새겨 놓으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가슴 속에 너무 이렇게 열등의식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못생겼을 수도 있고 또 교육을 좀 덜 받을 수도 있고 어때요? 제가 지금 못생겨도 목사도 하는데 저 보면 위로 안 받아요. 머리카락 없는 사람도 목사하는데 머리카락 많은 내가 뭘 못해? 이러면 뭐 얼마나 대단한 성도 여러분들 힘이 납니까? 그런데 제 괜찮아요? 우리 팬이 계시, 광팬이시거든요. 이런 성경 구절은 가슴에 잘 새겨 놓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뭐 떳떳하게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떳떳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이병철이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전 세계 갑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천부가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당당할 수 있죠. 그분이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가지고 한번 보실래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무엇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저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얼만큼 은혜 받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선물, 저런, 어떤 사람은 저런 선물, 어떤 사람은 이런 선물, 그렇게 해가지고요, 은혜를 주시면서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님이 주셨지만은 지금 이 답을 풀어갈 때는 하늘 우편에 계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성도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절대로 가슴속에 열등의식이 있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딱 나오면 우리는 전부 똑같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뭐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됐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출신, 뭐 얼마, 뭐 이런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면요, 당당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실망하고, 비교해가지고 낙심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이상하니까 끌어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아예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다 다르게 줬다고, 다르게 줬다고. 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은혜스러운 성경구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선물로,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은혜 속에 담겨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 살다가 주님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시고 온전하게 어떻게 해줍니다? 보호해주십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성경 보시면 설명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생이 무엇인지 다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히 우리를 이 땅 살게 하다가 저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런 게, 이런 공부를 통해서 틀이 이렇게 잡히셔야 교회 생활하면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비교가 돼가지고 속상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뭐대로요?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나에게 꼭 맞는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가지고 무엇하라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우편이라는 게 장소적인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끼리요, 뭐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되고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51번까지 했습니다. 이제 52번 딱 하나 남았는데요. 지금 25분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45분까지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하루 피곤을 잘 푸시고 그렇게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믿음 붙들고 교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아니면 병이 들어서 기억력이 혼미해지고 때로는 다 기억하던 것을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예수 내 구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딱딱한 공부를 하지만 주님께서 잘 소화시키게 하시고 그것들을 정리 잘 해서 오히려 더 든든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은혜 대해주시고 그 가정의 귀한 손자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또 딸은 아름답게 또 새롭게 개원했는데 주님께서 많은 손님들 보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들이 간증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는 간식 먹으면서 또 담소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또 서로 대화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또 이 저녁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2번 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 그 52문이 그렇습니다. How does Christ retur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The living and the dead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 52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우리 주님이 전에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아기로 왔습니다. 아주 연약하고 아주 비천한 몸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재림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 지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내 눈을 들어 뭐라고요? 하늘을 보며.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 이렇게 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요? 이런 거요.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바로 그 심판주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과 나의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지만 나를 비롯한 그의 모든 선민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가 이렇습니다. 산자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는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이 길어요. 제가 천천히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큰 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52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아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땅 살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중에 큰 박해와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참고 인내하셔야죠. 근데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머리를 들고 주님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8절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집사님, 요 노래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띄워줄 일이 있으니까 지금 지우지 말고 놔두십시오.
누가복음 21장 28절 세상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 저런 일 환난, 핍박, 고통, 지진, 기근,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무엇을 들라? 머리를 들라. 무슨 뜻입니까? 기도도 하고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들라.
그러니까 이 문제 보면은 내가 어떠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내 대신 하늘에서 나에게 미칠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렇게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원수와 주님의 원수는 영원한 영벌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요게 답입니다. 우리 성경 또 한 군데 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깁니다.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이제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어디에 앉습니까? 보좌에 앉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무언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그래서 잘 알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양들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 그때 임금이 이르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이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양들 의인들이 구원받는 백성 받은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이렇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누구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땅에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없는 자들 그들에게 해준 것, 물 한 그릇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기억한 걸 가지고 카운트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저런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제 오른쪽 왼쪽에 있는 자들도 이제 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었고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43.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안했다.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다.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45.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이 성경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하는 겁니까? 이 세상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게 가장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46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52번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게 의미가 무슨 의미고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그럴 때 주님의 원수와 우리의 원수는 전부 영벌로 주님의 백성들은 다 영원한 영광과 기쁨 가운데서 주님께로 인도해 갈 것.
그 이제 그 판단 기준이 뭡니까? 그럼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6절. 저희는 어디에?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저리로부터 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의 그 나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면은 두 번째 오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재판을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한 무리는 오른쪽, 한 무리는 왼쪽,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꽁쳐놓는 무리도 없습니다. 딱 양쪽으로 딱 갈라서 하나는 의인들, 하나는 영벌에 갈 자들. 무엇으로 가릅니까? 너희는 내가 추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가 고플 때, 내가 옥에 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다 해줬다는 겁니다. 언제 해줬습니까?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자에게 내 이름으로 한 게 다 나를 위해서 한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쓰는 거죠. 제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학벌이 그래도 꽤 괜찮아요. 제가 10% 달러가 많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저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붙들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다 마쳤고요. 아까 그 찬송 한번 다시 줄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서 후렴 안 부를 거예요. 이 후렴. 우리 집 사람 안 부른다 그런데도 못 듣고 자리에 앉는 거 있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이거 혹격입니다.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혹격은 신통력이 있습니다. 폐하 그러면 그게 신통력이 있습니다. 아빠 그러면 뭐 신통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호소력이 있고. 제가 지금 혹격. 우리는 혹격을 늘 사용하면서 삽니다. 어떤 혹격을 사용합니까? 주여 그러는 주님 부를 때 사용하죠. 그렇죠? 예수님 그럴 때 사용하죠. 그렇죠?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혹격에는 신통력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지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 뭐 산신령에게 뭐 그러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 우리는 부를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우리 부르는 그 내용과 이유와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르는데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이라고 혹격을 부를 때 벌써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주님이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 벌써 주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혹격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우리 1절 한번 할게요. 앉았으니까. 1절 갈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시나요? 우리 주님 말씀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을 해주셔서 물이 포도주 변한 것처럼 이 생짜배기가 이 육신 덩어리가 이 옛날 그 욕심이 자꾸 살아나는 내가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주님 혹격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신통하고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1절만 부릅니다. 다 같이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잊어도 되는 것 다 잊게 하시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한 문장도 좋고 한 단어도 좋고 평생 붙들고 묵상할 수 있는 거리들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설지 그것으로 은혜 받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그 성호 가운데서 은혜 받으며 그 성호 가운데서 힘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지혜롭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잠에서조차도 꿈에서조차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루 잘 보내고 또 주님 앞에서 피곤을 풀고 내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